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두근두근 온종일 올양세 혜택도 즐거움도 올양세 Everyday 가고 싶어 올양세 올양으로 고고 올양으로 고고고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양세일에서 만나요.
2부입니다. 사대축항 2부로 넘어왔고요. 지난 1부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통된 이슈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황희찬 선수 얘기했었고 그 앞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토픽으로 레버쿠젠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또 했는데? 뭐 했죠? 그 황희찬 다음에 뭐 즉흥으로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별거 안 했을 거야. 나폴리 얘기했나?
아, 나폴리? 나폴리 이제 어차피 이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니구나.
자, 2부로 넘어왔고요. 2부에서는 스페인 라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아의 이슈를 얘기할 건데 뭐 순서는 제가 짜 놨지만 앞뒤 바꿔 상관없거든요. 먼저 네. 하시겠습니까? 늦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스페인 라리가에서 가져오신 토픽은 아, 이거 한국에서 듣기 쉽지 않습니다. 애슬레틱 빌바오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나와서 했잖아요.
네.
채팅창에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뭐 아틀레틱처럼 뭐 유스 이거 해서 제가 유스가 왜 아틀레틱이 바스크 순혈주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그러니까 애슬레틱 빌버가 왜 바스크 순혈주의인지 이유를 우리가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각종 매체에서
네.
그 원래는 이름이 애슬레틱인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영국인들이 만든 네. 팀이었는데 소시에다드를 비롯한 주변에서 야 왜 세 이렇게 하니까
네.
빡쳐가지고
네.
앞으로 순혈이야 네. 거꾸로 갔다고
아 그래 네. 앞으로 아무 말 하지 마. 야 우린 바스크만 쓸 테니까 아무 말 하지 마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말하죠. 야 왜 나바라 지역 써 왜 써 그럼 나바라도 안 써야지라고 하죠 지금. 에르수시아 네. 팬들은 아직도 합니다. 더비 라이벌이.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니코와 이냐키 형제 얘기도 좀 했죠.
그렇죠.
네, 네. 니코랑 이냐키의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태어나도 거기서 이제 또 주어지거든요.
지난주 윙어열전에서 얘기했다가 나왔습니다.
네. 팀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18년도에 빌바오 갔었어요. 빌바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갔는데 진짜 근데 그 흑인 이민자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수제버거집도 한번 갔는데 그 수제버거집 자체가 일하는 직원들 포함해서 뭐 다 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하는 집이더라고요. 스페인어도 되게 잘하고 해서 저는 그때도 맞아 그때도 그 뭐야 경기 보고 산마메스에서 경기 보고 가서 저녁 먹을 때였는데 버거도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길 다녀도 진짜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발렌시아에서는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긴 진짜 많더라고요. 많게.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산마메스에 대한 일종의 로망 같은 게 있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네.
약간 있고 안 가봐서
네.
다른 스페인 경기장들보다 거기가 더 열정적이라든지 뭐 이런 네. 점이 있나요?
그게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산마메스가 뭐라고 불리냐면 카테드랄이라고 하거든요.
카테드랄.
카테드랄이 뭐냐면 성당이에요.
성당.
그러니까 축구 성당이라고.
카테드랄 어떻게 쓰는지 알겠네요.
네, 네. 성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뭐 느낌이 오시죠. 성당이라고 하고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 아틀레틱 팬들은 아직도 그 예전 산마메스를 그리워해요.
예전 산마메스가
그 오래된 아. 경기장. 지금은 새 거거든요. 아예. 새로 한 건데 그 예전 경기장을 되게 그리워해. 그 노스텔지어가 되게 강해요. 아틀레틱 그 사람들은 빌바오 사람들은 조용하지 않고 웅장하다는 거죠. 되게 웅장하고 그리고 이게 꽉 차 있고 그리고 그 라리가 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아틀레틱 그 음악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아틀레틱 하는데 그게 이게 무슨 오페라처럼 막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게 엄청 되게 저도 그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 가서 들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성당이라는 그러니까 뭐 성당이라보다는 약간 따지고 우리한테 좀 더 어감이 와닿게 하면 성지 같은 거죠.
성지, 성소,
예,
종교적일 예, 정도로 예, 강한 어떤 예, 의미가 있는 곳이다.
예, 저쪽한테는 네. 이 카톨릭이 엄청 핵심적인 도그마다 보니까 예, 그런 의미죠 사실.
네, 그래서 예,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아 그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아틀레틱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름부터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어 한국에서는 보통 빌바오라고 많이 하잖아요. 빌바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빌바오라고 하면은 싫어해요.
아하.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은 아까도 제가 산세 얘기를 했잖아요. 레알 소시에다 B 팀이 산세라고. 그러니까 이 아틀레틱의 B 팀 이름이 빌바오 아틀레틱이에요. 그래서 그게 애초에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식 이름이 뭐라고 항상 아틀레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뒤만 바꾸면 B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군 팀은 아틀레틱 클루브 대 빌바오예요.
아, 아틀레틱 클루브
이게
대
정식
빌바오.
명칭이에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틀레틱 빌바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빌바오라고 하는데 그거를 싫어해요, 이
그래서
사람들은.
빌바오 애슬레틱이라고 하죠.
네,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2군 팀이 그리고 이름이 뭐냐면 빌바오 아틀레틱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가 빌바오라고 하면 이 혼동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틀레틱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틱이라고 많이 하고 그래서 굳이 부르시자면 이제 뭐 아틀레틱이라고 하는 게 약간 조금 더이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약간 그런 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팀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바스크 순혈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 이 구단에 대해서 약간 흥미로운 변화가 내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뭐가 내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냐면은 지난 이 구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장 선거를 4년인가 5년마다 하거든요. 4년인가 5년마다 하는데 이제 그런 구단이 있고 아닌 구단이 있는데 이제 제가 18년도 겨울에 갔었을 때인데 이제 저랑 한국에서 같이 일했던 스페인 감독이 이제 이케르 무니아인 그 감독이었고 했었어요. 유소년 때. 근데 이 사람이 이 아틀레틱에서 이제 막 15년인가 되게 오래 일한 사람이어서
네.
그때 이제 제가 1부 리그 팀들 이제 방문을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여기도 갔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또그 비스 이 빌바오 지역을 비스카이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
비스카이아.
예. 그러니까 빌바오가 뭐라고 해야지? 빌바오가 뭐 한국어 치면 뭐 수원시 고양시면은 이제 비스카이아는 뭐 약간 따지고 보면 뭐 경기도 같은 거죠. 좀더큰 지역 단위인데 비스카이아 스카우터 팀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코치였는데 이제 그때는 팀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구단 구경시켜주고 이제 막 사람들이랑 뭐 인사도 시켜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되게 딱 봐도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훈련장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회장 선거 직전이어가지고 사실 타이밍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게 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긴장감이 맴도나요?
왜냐면은 회장 선거가 돼서 회장이 새로우면은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게 왜냐면 회장이 그럼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제 물갈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일해야 될 동기부여도 좀못 얻고 약간 불안한 거죠. 재계약을 한해 만에 하고 있고 막 그거에 대해서 자기 거취가 완전히 뒤바뀌니까.
무슨 정권 레임덕처럼.
예, 근데 딱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좀안 좋다 그랬었는데 좀 그랬었는데 이제 작년에 회장이 바뀌었거든요. 2022년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욘 이리 우리아르테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저보다 10살 많아 79년생인데 굉장히 젊은 사업가죠. 전 사업가고
왜?
나보다 어려.
아, 나보다 어려? 네.
회장이 나보다 어려.
저보다 어린 회장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젊은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 몇 살이지? 아, 네네네, 하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티켓 비즈라고
티켓 비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한국으로 치면은 암표는 아닌데 표를 뭐 콘서트든 뭐 이벤트가 있으면은 표를 주고 사고 파는 옥션 개념의 플랫폼을 만든
뭐,
사람이거든요.
흔히 2차 시장이라고들
네.
부르더라고요. 네.
그거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베이 쪽에다 제가 알기로는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베이에 매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큰 물에 들어오게 된 사람인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이제 야심이 있는 사람이죠.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아틀레틱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뭐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지만 회장 후보가 나오면은 보통은 공약으로 거는 게 감독을 내가 되면은 감독이 누가 올 거고 뭐 이런 선수를 영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바르셀로나 선거에서 많이 봤죠. 네.
라포르타가 옛날에 베컴 데려오려고 했다가 못 데려와서 호나우지뉴 데려온 것처럼. 근데 이제 아틀레틱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선수 영입에서는 애초에 제한적이니까
그러네요.
보통 선수는 없고 이제 감독이랑 보통 세트예요.
어.
이제 내가 되면은 감독 누구 온다. 내가 되면 감독 누구 온다.
러닝
이렇게
메이트 같은 거군요.
그렇게
네.
해서 후보로 하는데 이제 우리아르 때는 이 발베르데가 같이 세트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2위 결국에는 당선은 안 됐죠.
낙선한.
네, 낙선한 사람이 이제 마르세로 비엘사가 또
아 그렇게 세트, 되는 네, 거예요?
세트였어요. 근데
아, 되게 재밌다.
네, 그리고 인터넷 보면 마르셀로 비엘사 그 프레젠테이션 한거 스페인어로 한 거니까 보기 힘든데 2시간 넘는 거그 파일 통째로 다 있거든요. 저거 두 개 다 2시간 다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전 뭐 이거 약간 여담이죠.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저도 스스로 조금 아 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뭐가 좀 됐다라고 이제 뭐, 그러니까 자만하는 거 아니지만 했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아, 난 아무것도 아니다. 아... 뭐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비엘사는 안 된 거죠. 그 사람이 낙선을 했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발베르데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 회장이 오고 나서 감독만 온 게 아니고 그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바스크 순혈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소년 시스템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뭐가 왔냐면은 이 세르키오 나바로라는 사람이 디렉터로 왔거든요.
네.
디렉터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 디렉터였냐면은 원래는 비아레알 디렉터였어요.
뭐
비아레알 유소년 디렉터였는데 이 사람 포함해서 비아레알 이 유소년 아카데미가 뭘로 유명하냐면 스페인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뭐 얘네 표현으로는 약간 비꼬는 것처럼 표현하면은 레알 마드리 탄다고 해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 뭐냐면은 돈이 많아요. 그 비아레알 구단주 자체가 빠꼬로치라고 해가지고 스페인에 손꼽히는 부자거든요. 이 형제인데
네네.
형인과 동생이 발렌시아 농구팀 가지고 있고 이 파코로치는 비아레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메르카도나라고 해서 스페인에서 제일 큰 마켓 있는데 그것도 그 형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 그 한준 기자가 여기서 메르카도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네, 메르카도나.
네, 그거 불렀어요. 예. 네.
그거를 이 파코로치 형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비아레알 구단주가. 그러다 보니까 비아레알이 이 사람이 세르기오 나바로 있을 때 이제 계속했던 게 뭐였냐면 레알 마드리드 하는 것처럼 유소년 레벨에서 선수를 막 다 사요. 끌어 모아요. 그리고 예, 막 사고 하다가 안 되면 내년 그 다음에 그냥 내보내요.
아, 뭐
하고 내보내고.
그런 거 많이 내보내고. 봤죠. 네, 그게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하고 내보내고. 왜냐면 계약을 해서 데리고 오니까. 계약하고 내보내고 하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유소년 카테고리 팀이 굉장히 많아요. 하위 팀이.
네네.
그러니까 뭐 후벤이랑 앞에 세마 있는 게 막 대에 막 이렇게 있고 막 쭉쭉쭉쭉 막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디렉터로 데리고 왔어요. 아틀레틱 이 우리아리 때가 되고 이 사람이 디렉터라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근데 너무 다른데?
네.
유망주를 수집할 수 있는 데랑 네. 못하는 데랑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나?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아틀레틱 같은 경우도 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주주총회 느낌처럼 그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연 기자회견 막 이런 거 해서 뭐 올해 실적이 뭐 어땠고 약간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제 이 유소년 디렉터의 경우에도 와서 그거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거를 올해 초였을 거예요. 뭐 3월인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그렇게 영입은 못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 뭐냐면은 양적으로 늘린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스카우팅하는 방식을 양적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늘린 거죠. 그래서 되려 양적 데이터를 늘린다는 게 훨씬 구체적인 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애초에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영입할 수 있는 모든 선수를 다 보는 거예요.
아, 풀은 작지만 이 풀은 네. 살살 죽겠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몇만 단위로 이제 보고 그거를 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 한 놈도 놓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올린 게 그 자기들이 영입할 수 있는 선수의 그 풀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게 레알 소시에다 선수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바스크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이름 들으면 아시는 구단들을 얘기하자면은 레알 소시에다시랑 같이 있는 레알 소시에다 기프스코어거든요. 기프스코어에 같이 있는 게 에이바르예요.
에이바르.
레알 소시에다 에이바르 있고 그리고 비토리아라고 이제 또 다른 핵심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알라베스가 있고
알라베스.
네, 알라베스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총 이렇게 뭐 몇천 명이었을 거예요. 몇천 명인가 뭐 몇만 명인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레알 소시에다시 뭐 42명, 알라베스가 뭐 몇 명, 에이바르가 몇 명 해서 거기 선수들까지 이렇게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정기적으로 자기들의 스카우터가 가서 눈으로 보고 경기 보고 보고서 작성해서 내고 이런 선수는 또 몇 명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연도별로 2005년생에서는 레알 소시에다에서 몇 명, 에이바르에서 몇 명, 2006년생은 또 에이바르에서 몇 명, 레알 소시에다 몇 명 이거를 다 양적 데이터를 해가지고 다 관찰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랑 엮여서 또 재미있었던 게 뭐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레알 소시에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아카데미가 지역 출신들로 채워지긴 하는데 외국인은 어느 정도 영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 레알 소시에다는 근데 이제 그 협약을 맺거든요. 사설 클럽들이랑 사설 클럽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네, 네. 협약을 맺 레알 소시에다시 아틀레틱이 자신의 선수를 못 영입하게 하려고 바스크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틀레틱이 영입할 수 없는 지역의 구단과도 협약을 맺기 시작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아... 아틀레틱이 못 빼가게. 아... 그래서 뭐 남부예요, 뭐 세비야예요. 네. 세비야 지역이랑 세비야에 있는 사선 클럽이랑 레알 소시에다 협약을 맺으면 아틀레틱은 그럼 그 선수 못 데려가는 거잖아요.
우린 순혈주의 아니다 이 바보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네.
예, 야 데려가봐, 데려가봐, 어 데려가봐, 데려가봐, 순혈주의, 순혈주의.
야, 고향 어디게? 어,
야 안달루시아, 야 세비야, 세비야, 데려가봐, 데려가봐,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연달아서 이렇게 좀 재밌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이 뭐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장의 배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한 3년 4년 정도 지나야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 이 회장이 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기존의 이 클럽이 가져가고 있던 거랑은 방향성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면 뭐 저희가 크리스만 얘기하면서 계속 미국식을 얘기했지만 약간 좀 미국스러워진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미국 왜 미국스러운 거지 이게?
네, 이게 막 데이터적으로 해가지고
아, 데이터. 네,
로우 데이터, 빅 데이터 해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아카데미적으로는 약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제 개인적인 경험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1군 팀이랑 이제 엮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아무래도 1군 팀이 성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제 순위표에서 5위에 이번 시즌 위치하고 있거든요.
5승 2무 2패네요.
네, 그리고
더비에서는 대판 깨졌지만
네, 3대 0으로 깨지긴 했는데 실점 기록도 나쁘지 않고 득점 기록도 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팀의 경우에도 약간은 뭐 어디랑 비슷하냐면은 바르셀로나랑 비슷한 경향이 애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위 레벨에서부터 구단의 게임 모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통은 아카데미가 크게 둘로 나뉘거든요. 1군이랑 B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별개예요. 이것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카데미는 약간 교과서 관점이거든요. 게임 모델이란 게.
네.
축구를 총체적으로 잘하게끔 하기 위한 게임 모델이고 반면에 이제 A팀이랑 B팀, 1군이랑 2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선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감독에 의해서 게임 모델이 구축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별개인 경우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아틀레틱이나 바르셀로나 최근에는 뭐 아틀레티코도 마찬가지고 이 팀들의 경우에는 아카데미나 1군 팀의 게임 모델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따지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약간 대표팀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축구도 항상 이제 외국인 감독이 왔을 때 저는 그거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게 일하는 방식이 좀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아까 저희가 황희찬 선수 얘기하고 했던 것처럼 한국 축구의 특성이 뭔지를 이해하느냐에서는 확실히 의문부호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감독 후보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는 거죠. 항상 바르셀로나도 그렇잖아요. 감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이번에 뭐 차비가 했을 때 같은 경우도 약간 야 이거 카드 너무 일찍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감독 후보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는데 이제 어쨌든간 발베르데가 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게임 모델 자체가 구체적이고 그래서 발베르데의 경우에도 사실 뭐 엄청나게 완전히 막 다른 형태로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간 활용할 수 있는 선수 풀 안에서 선수단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지금 시점의 아틀레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약간 저는 봤을 때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세대 교체.
예, 특히 이제 대표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가장 핵심적인 인물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은 당하는 입장과 세대 교체를 이제 하고 있는 입장의 선수가 있거든요. 서로 상반된 입장의 노인 선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자님이 저번에 윙어 열전할 때 말씀해 주셨던 이케르 무니아인 네. 같은 경우가 있고. 이케르 무니아이는 그러니까
저무는 중이다.
예, 대체를 당하는 입장에 지금은 일단 이번 시즌 현재까지는 놓여 있고요. 반면에 그걸 대체하는 입장이 누구냐면 이제 오이안 산셋이에요.
오이안 산셋의 뒤에 있는 사진일 겁니다. 아닌가?
저거 유리 베르치체일 겁니다.
유리 베르치체예요?
네,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네.
예, 어쨌든 그런데
네.
산셋 같은 경우랑 이제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발베르데 감독이 오고 나서 4-3-3을 주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무니아인이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제 윙어 계열에 포함이 되는 선수였거든요.
그쵸?
비엘사 시절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살낼 때 엄청 강인한 인상을 남겨줬었는데, 네네. 네, 물론 커리어가 좀 지나면서는 이제 왼쪽 측면에 나와서 보통 안쪽 공간으로 상대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고, 굳이 선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그 바르셀로나 초창기 때 메시랑 비슷해요. 네, 그런 유형으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근데 이제 발베르데 감독이 오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4-3-3에서 이제 8번 혹은 이제 메짤라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유형 선수가 뛰는 실질적인 위치는 조금 바뀌었지만 입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일단 시스템 같은 경우도 4-2-3-1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케르 무니아인이 초반의 경기에서들은 선발로 좀 나왔었는데 지금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4-2-3-1에서 3에 그래도 중앙 10번은 어느 팀이든 간에 그 뭔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질적으로 팀의 에이스라는 인상도 굉장히 강하고,
네.
그리고 지금의 아틀레틱의 경우에도 그거를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케르 무니아인이 빠지고, 물론 뭐 왼쪽 윙어로도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10번 자리에 4-3-3에서 굳이 4-2-3-1로 바꾸고 무니아인이 빠진 상태에서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산셋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주 10번을 맡고 있는 오리안 산세스트가.
네. 네, 산셋이 굉장히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또 이제 스페인 내에서 나름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혔어요.
아.
물론 뭐 부상 이슈가 있어서 대체 선발이긴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산셋이 대표팀까지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수의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그거랑 반대로 이제 이케르 무니아인의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꺾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케르 무니아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하자면은, 이 선수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만약에 돼서 만약에 다음 시즌에 팀을 나가거나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왜죠?
그 바스크 순혈주의를 거의 상징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왜냐면 물론 근데 약간은 그게 또 있는 게, 이 선수도 이제 빰블로나 출신이거든요. 라울 가르시아처럼 나바라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선 약간 그게 있는데, 근데 반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구단에,
네,
구단에 있었고, 네.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끼케리니로라는 저랑 같이 일했던 감독이,
네.
13살, 14살 때 이 선수 감독이었는데, 그때 이 선수는 14살 때부터 1군 팀이랑 프리시즌을 했거든요.
뭐 천재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메시랑 또 비교도 스페인 내에서는 많이 됐었는데,
네네.
그러고 뭐 16살 때 1군 데뷔했었고,
네.
그런 선수고, 그리고 지금 몇 경기다? 540경기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미쳤네.
이거를 아틀레틱 역대 2위 기록을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 1위까지랑 이번에 그리고 막 구단 SNS도 올라 역대 1위 하신 분이랑 같이 사진 찍고 했는데 한 뭐 60경기인가 차이 날 거예요. 아직은 좀 나는데 어쨌든간 그런 상징성이 있는 선수인데
근데 밀려버렸어.
네, 그리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계약이 2024년 6월 30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새로운 회장이 왔고 감독이 왔고, 그런데 이제 구단을 상징할 수 있는 팀 주장이거든요.
정체성을 저버릴 것이냐.
네, 주장인 선수가 약간 바스크 순혈주의를 상징하는 선수가 지금 출전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근데 뭐 축구적인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또 이제 어쨌든 발베르데의 경우에도 사실 지금의 회장이랑 같이 온 사람이잖아요. 같이 온 사람, 물론 근데 그건 또 있어요. 발베르데도 내년에 계약이 끝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이 최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베르데한테 이제 뭐 무니아인 뭐 재계약 이런 거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팀의 주장, 감독, 코치, 그리고 뭐 장비사까지 모두 다 시즌이 끝났을 때 구단이 구단의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형태로 액션을 취할 거다. 지금은 그걸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
내년에 쟤랑 계약을 하는지 마는지 나도 확정이 안 됐는데 내가 알바노?
네. 이런, 네. 네. 약간 조금 뭐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 뭐 구단에 대한 상징성 이런 거 싹 다 빼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팀의 주장이고 팀이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구단의 뭔가 최선인지를 생각하는 거를 그 프로세스를 건너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이게 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은 나쁘지 않고, 물론 뭐 시즌 초반이지만 아직까지.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를 합당한 에이스가 대체를 해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꿰쳤지만 근데 어쨌든 간 팀의 뭔가 구단 팀도 아니죠 이건 구단이죠 구단에 의미하는 바가 있는 선수가 약간은 좀 끝이 안 좋게 끝날 수가 있어서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가 묘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구단 내적으로는
네. 그 세대 교체라고 하셔서 요즘 누가 뛰나 봤더니 그 비엘사랑 같이 유럽 대항전에서도 잘했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했던 멤버들 중에서 30대 중반이 된 안데르 에레라가 이제 무니와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선발 일부 교체 이렇게 뛰고 있고요.
네.
더 나이가 많은 라울 가르시아는 완전 교체로 조금씩밖에 못 나오고 있고
네.
어린 선수들이 그 자리를 많이 대체하고 있고 그때 예전 멤버들 중에서 이제 주전으로 뛰고 있는 거는 오른쪽 풀백에 데마르코스 정도가 있네요.
네, 그때 선수들
헨리베리치에서 뭐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 아, 네.
우나이 시몬도 있고. 예, 근데 확실히 예라이도 안 보이고 그러긴 하죠.
네, 이번 시즌 이제 파레데스가 아이토르 파레데스 같은 경우가 좀 주전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레 같은 경우도 출전 시간이 아예 없진 않은데 이제 나머지 선수들로 좀 판을 돌려서 보자면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번 시즌 같은 경우 원래도 뭐 아틀레틱한 팀 자체가 그렇긴 한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 유독 그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팀은 애초에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풀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쵸.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반 대중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뜬금없는 영입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쟤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막 네. 3천만 유로씩 털어놓고 네. 막 이러잖아요 가끔.
네 그리고 이런 애가 있었어 하는데 이제 데려오는 거죠.
네네네.
데려오는데 이번 시즌 유독 이제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온 선수가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최전방의 구루세타.
구루세타.
네 구루세타의 경우에도 아틀레틱 유스인데 진짜 그 선수 양력 보시면 5만 대 다 돌아다녔거든요.
진짜 모르던 친구네요.
네, 5만 대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러네 27이네. 네,
지금 27이어서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이 선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뭐 비아리브레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선수긴 했는데 이제 지난 시즌도 그렇고 부상이 계속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이냐키 윌리엄스가 9번으로 꽤 많이 나왔다고 지난 시즌은.
네네.
그거 자체가 뭐였냐면은 이 아틀레틱이 9번 공격수가 거의 없었어요. 아두리스 이후에. 아두리스 이후에 마땅히 없어서.
아두리스가 오랫동안 해먹고.
그쵸. 네,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 전에는 요렌테가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번 자리가 비면서 이거를 결국에는 약간 뭐 흔히 얘기하는 비벼서 막았던 게 라울 가르시아랑 이냐키 윌리엄스예요.
그쵸, 네네.
네, 라울 가르시아가 그래서 지난 시즌도 기록을 보시면은 교체로 나오고 뭐 선발로 나온 경기도 있지만 그 9번으로 나와서 아예 그냥 최전방에 그리고 라울 가르시아 다들 아시죠? 그 뭐야 뚝배기.
네, 그렇죠, 뚝배기. 네,
뚝배기 해가지고
사실 그게 시메오네 때 톱에 세워서 재미를 봤었죠.
그렇죠. 네, 네.
그때 디에고 코스타랑 같이 세워가지고 재미 네. 봤었는데 심지어 여기는 디에고 코스타가 없어요. 그냥 원톱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짜로 막 울며 겨자 먹기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 구루세타가 자유계약으로 왔거든요. 이게 엄청 전이맨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왔는데
무슨 세군다 디비시온에 있다가 네. 왔네요. 네. 네,
저게 바스코니아가 그 바스코니아에서 바스코니아가 저게 아틀레틱 3군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C팀, 네. C팀, 네. C팀이고 B팀 있다가 뭐 막 딴 데 막 사바델 갔다가 아모레비타 갔다 막 한 건데
네.
근데 왔는데 지금 거의 이제 딱 아 이거 적임자가 나타났다 수준이요. 골도 지금 꽤 내 골로 꽤 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아까 제가 게임 모델이 밑에서부터 일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틀레틱의 경우에도 이제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오픈 찬스가 어느 정도 열려서 상대 백라인이랑 경합할 수 있는 옵션 특히 이제 구루세타 같은 경우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9번이 있으면은 이제 그쪽으로 공을 보내서 거기서 경합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세컨 플레이 가져가면서 이제 플레이하고
약간 좀 힘의 축구에 가까운
네, 네, 그 네. 이제 배경이 잉글리시에 있는 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울 가르시아를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썼던 건데 구루세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가 적지는 않지만 어쨌든 라울 가르시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에서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9번으로서 팀에 필요한 기능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이 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저거랑 이제 약간 엮이는 게 이제 산셋이죠. 산셋 같은 경우는 원래는 4-2-3-1을 하면은 3선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4-3-3 하면은 뭐 8번 미드필더 그러니까 메잘라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 4-2-3-1을 하게 되면서 3의 중앙석에 되면서 된 게 완전히 그냥 상대 미드필더 라인이랑 백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그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습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냐면 공을 뺏으면은 일단 산셋이에요. 그럼 산셋이 공을 잡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한테 좀 더 와닿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공을 등지고 받고 상대 수비가 압박을 들어왔을 때 이제 인사이드 턴이나 아웃사이드 턴에서 한번 벗겨내고 네. 그 다음에 좌우 측면으로 공 전개하면은 오른쪽에는 이냐키 윌리엄스 있는 거고 왼쪽에는 뭐 베렌게르나 니코 윌리엄스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역습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공중볼을 보냈을 때 그루세타가 일단 경합을 해주면은 거기서 세컨볼 같은 경우로 이제 산셋이 가져가는데 세컨볼을 가져간다는 거의 의미는 또 뭐냐면은 앞을 보고 백라인을 이제 직면한 상태에서 공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냐키 윌리엄스가 벌려 있다가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로 스루패스가 산셋이 들어가면 이냐키 윌리엄스가 돌아뛰어 대각선으로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찬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이 전개되는데 그래서 산셋 자체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루세타가 어느 정도 영입이 됐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좌우에 니코 앤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이번 시즌 5위를 달리고 있는 빌바오의 세대 교체 뭐 물론 그루세타는 버리진 않지만
산책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이미 두 자릿수 골을 넣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었죠.
네, 기대를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팬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친숙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갈라레타.
네네.
예, 네. 마요르카에서 임대 복귀해가지고 네. 사실 이 선수를 임대 복귀 시킬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지난 시즌에 거의 못 나오다가 그렇게 임대 가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주전으로 뛰고 있어요?
네. 이 루이스 데갈라레타도 딱 그 뭐 굳이 따지자면 구르세타 같은 경우거든요. 이 선수도 이제 양력을 보게 되면은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그나마 조금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바르사 B팀 쪘어가지고 바르사 2군팀 쪘어서 그때 이제 프리시즌에 막 1군팀이랑 같이 경기도 뛰고 했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아마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마요르카 뛰어가지고 좀 친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선수의 경우도 좀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이가 꽤 많거든요. 나이가 꽤 많아서 뜬금이 없는데 근데 이제 팀의 게임 모델이라는 관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산셋과 무니아인의 세대 교체가 진행되면서 시스템 자체도 지난 시즌은 4-3-3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제 4-2-3-1로 넘어오면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적기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거죠.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제 베스가가 한 자리 나오고 이제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되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보통 이제 많이 나왔었던 다니 가르시아 같은 경우가 뭐 당연히 뭐 부상도 그렇죠. 있고 이슈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해도 그 정도로 기량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베스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스페인 쪽 표현으로는 6번이고 이제 데갈라레타 같은 경우가 8번이어서 대각선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공을 가지고 특히 이제 공을 한 번 두 번 컨트롤한 원투로 컨트롤한 이후에 이제 컨트롤 패스라고 하죠. 컨트롤하고 패스하고 나가서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시켜주는 타이밍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을 관통해서 산셋한테 패스를 넣어주는 관점에서도 딱 그러니까 그거죠. 6번, 8번, 10번이면은 8번이 6번이랑 10번 사이에 있는 건데 딱 그 스페인어로 엔간체라 그러는데 그
엔간체.
네,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 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있다.
데갈라레타하고 마누 모랄레스하고 지난 시즌 그나마 마요르카에서 볼 좀 차던 선수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볼을 그래도 이강인이 가장 예쁘게 차지만은 그 다음으로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이제 투박투박 이런 유형이다 네. 보니까
난 빨라, 네. 나는 키가 커 이런 애들.
뭐 약간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 마요르카는 아쉬운 게 이제 그르니에죠. 그르니에가 결국에 팀 나갔었는데 이 처음에 넘어왔을 때마다 그르니에 같은 경우가 뭐 프랑스 대표팀도 뛰고 굉장히 좋은 리옹 유스 선수인데 뭐 거기서 좀 퀄리티가 충족이 안 돼서 나갔는데 뭐 아무튼간
부상이 컸죠 그르니에는.
네, 그 월드컵
너무 많이 당했어.
그게 브라질 월드컵 직전에 부상으로 최종 엔트리 포함됐다 빠지고 그러고 슈나이델링이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로 다 꼬였죠 뭐. 근데 원래 기량은 엄청 좋은 선수.
한때는 그래도 키계 달인에 가까운
주니뉴 후계자였으니까.
네.
네, 뭐 아무튼간 그래서 아틀레틱 같은 경우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 구단 게임 모델 자체가 굉장히 분명한데 약간 지금 이제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계승자가 이제 약간 바뀌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케르 무니아이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18년도에 그때 갔을 때도 그 저랑 같이 일했던 감독이 막 아, 일군 선수들 빨리 막 하라 막 만나서 사진 찍고 막 해준다고 막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데 아두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사진 다 가지고 있는데 제 인스타그램 보면 있거든요. 하는데 아두리스는 이게 뭐 원래 그런지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진은 그냥 이렇게 뭐 무표정까지는 지어서 찍어줬는데 진짜 이게 막 무슨 표정이
아 그래요?
예, 그 저랑 그, 그 같이 있었던 끼끼가 그거 얘기해줘서 진짜 알아서 찍어준 건지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땐 절대 안 찍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이냐키 윌리엄스 있었고 그때 뭐 수사이타 아직 뛰고 있었고 이투라스페 있었고 막 이랬는데
수사이타 예. 이투라스페 추억의 예. 이름들이네요.
그 선수들도 뭐 아예 막 되게 친절하게 해줬는데 아 근데 저는 무니아에는 와 사람이 이게 딱 봐도 너무 사람이 선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악수하고 막 인사말 건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막 하고, 진짜 막 사람이 너무 그게 선하고 좋은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막, 그러니까 또 그런 게 경험이 크잖아요. 왜냐면은 뭐 굳이 사진 찍어주고 그냥 뭐 그냥 해도 되는 건데 너무 사람이 선하고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좀 약간 뭐 팬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호감을 가지고 계속 잘 됐으면 하는 선수인데. 근데 또 지금 약간 상황이 이렇게 묘하게 흘러가가지고 네, 뭐 그런 이슈가 있고 반면에 근데 그냥 그런 상징성을 빼고 봤을 때는 어쨌든 산셋이 거기 자리에 들어간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합당성이 충분하다. 대표팀에 뽑힐 정도다. 네, 네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가구 그러셨던 거에 비하면 너무 사소한 기억이지만 2008년 정도에 FM 한참 할 때 이 팀은 영입이 안 돼서 FM에서 제일 어려운 팀 중 하나거든요. 이 팀으로 챔피언스 리그까지 갔던 게 제 FM에서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라 영입이 아예 안 되니까 네. 시간이
싹 긁어야죠.
그렇기도 한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영입이 아예 안 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영입에 들을 시간이 스카우팅할 시간이 그래가지고 전수 계속 만지면서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나름 멤버가 나쁘진 않았잖아요.
네, 좋았죠. 네. 네, 수사이타로 흔들고 네. 뭐 그때 문야인 있었나?
아무튼 마무리 있었죠. 2008이면은
문야인으로 이게 마지막에 변수 만들고 방점 찍고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네. 문야인을 지도했다는 것만으로도 15년이 넘었다는 소리죠.
아 그러네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야인도 16살 때 데뷔했다는 놈이어가지고
애슬레틱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이탈리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일단 단신에 해당하는 얘기부터 조금 해보고 들어가 보면 소식을 한 두 가지 정도 전하자면 감독이 갈린 팀들이 좀 있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감독이 갈린 팀 살레르니타나가 감독을 갈았어요. 파울로 소자 감독이 이 팀을 이끌고 있었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상당히 반등을 잘하면서 저희가 좋은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 시즌 초에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날리고 1, 2포 인자기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이 세리에가 좀 마찬가지로 바닥을 기는 팀들이 좀 있죠.
네, 좀 있어요. 네. 살르니타나 같은 경우에는 멤버가 아주 안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네. 근데 사실 원래도 물론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좀 상승세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 소자가 만든 상승세고 이번 시즌 초에 좀 가라앉았다고 해도 반등을 기대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지난 시즌 막판에 좀 잘 나가니까 파울 수자에 대한 입지 좀 있었다고 해요. 파울 수자가 예. 그래? 나갈까? 이런 제스처를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름부터
동기 부여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여름부터 구단에서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이미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에 안 든 김에 바로 내보냈다. 예. 그리고 데려온 게 이제 필리포 인자기인데 뭐 필리포 인자기 감독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가 1부에서 황희찬, 삐뽀 황희찬 얘기할 때 나왔던 그 결정력의 화신 삐뽀 맞고 예. 선수 시절에는 형이 삐뽀가 매우 위대한 선수고 동생 시몬에는 스타급이지만 위대하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 감독이 되고 많이 바뀌었죠. 예. 예. 요즘에는 이제
챔스 결승은
농담 삼아서 형은 그냥 선수 때 그냥 형은 그냥 인자기, 동생은 이제 심자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렸는데 이제 감독이 된 뒤에는 동생을 그냥 인자기라고 부르고 형을 필자기라고 불러서 구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필리포 인자기가 그 밀란에서 너무 이르게 1군 감독을 좋은 팀에 시작했다가 잘 안 된 뒤에 뭐 세리에A 강등권, 세리에A B 상위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좀 애매한 위치로 좀 오래 있는데 지난 시즌 제 기억이 맞다면 레지나 감독이었거든요. 레지나를 세리에A B 성격 플레이오프까지는 올렸어요. 근데 세리에 B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올렸는데 레지나 팀 자체가 파산해가지고 4분가로 떨어졌습니다.
아 파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직이 됐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온 거죠. 뭐 과연 이번 인자기 진짜 N차 세리에아 도전 성공할 수 있을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팀이 처음 감독을 간 건 아니고 지난 9월에 엠폴리가 파올로 자네티를 아우렐리오 안드레아 쫄리 흔한 이제 세리에아 공공재 감독이죠. 안드레아 쫄리로 바꿔서 이제 인자기가 2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게 나폴리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1부에서도 얘기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리디가 아르시아를 자르고 곧 콘테를 선임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단지 이제 콘테가 늘 나온 얘기죠. 나폴리에 가는 건 조건이 있다. 전권을 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데라오렌티스가 누구한테 전권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선수들 숙소에서 합숙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인데.
개소리야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선임을 한다 해도 역대 커리어를 볼 때 콘테가 점점 그 유효 잘하는 기간이 어느 팀이나 다 있지만 유효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만약 나폴리 와도 제일 짧지 않을까. 그건 콘테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나폴리랑 팀이랑 안 맞아서 이런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뭐 이건 뭐 제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뭐 나폴리 팬들 현지 팬들은 제발 와달라고 노래를 한다죠.
그러니까 어떤 위닝 멘탈리티를 부활시켜줄 사람으로는 이만한 양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맛있는 피자를 사주겠네 뭐 어쩌네 막 이러면서 난리도.
근데 일단 만약에 와서 쓰리백을 쓴다 쳐봐요. 쓰리백 각이 일단 안 나와요. 뭐 누구 어떻게 나와? 아니 그 쓰리백 세 명은 나오는데 윙백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오른쪽 윙백 누구 쓰는 거란 말이야. 오른쪽 윙백 주전이 디로렌조 한 명인데 디로렌조를 윙백 쓸 수 있죠. 잘하니까. 그러면 디로렌조 사실 쓰리백의 스토퍼도 굉장히 잘한 선수거든요. 이러면 쓰리백이 굉장히 보수적인 구성이 됩니다. 전문 센터백으로만 세 명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모로 쓰리백이 맞는 선수단이 아닌데 뭐 알아 하겠지만 그래서 별로 좋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콘테는
이제 세리에 비해서는 필로가 삼프토리아에서 경기
위기예요?
예. 삼프토리아 그래요? 지금 강등권일걸요? 세리에 비해서? 그래요?
B에서 강등이에요?
그럴걸요? 그거 세리에 A에서 강등이 됐는데 지금 B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 나름 그래도 예. 그 지금은 어쨌든 티아고 모타는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티아고 모타가 그때 뭐 그 저기 이탈리아 그 감독 시험
네네네네.
그 2위가 필로였는데.
그 모타도 좀 과도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탈리아는 다른 리그들보다도 좀 보수적인 데라서 그 감독으로서도 좀 적응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스타 출신이라도.
지금 삼프토리아 17위네요.
17위.
그러니까 저게 제가 이제 막 스페인 감독 코치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로나 뭐 인자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 워낙 이제 입지가 대단했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아는 팀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쉽게 오죠. 훨씬
네,
빨리 오고, 예, 네, 빨리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막 그때도 한번 그 스페인 사람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걔네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그런 경우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저희가 샤비 알론소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판틸 한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감독으로서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추려면 선수랑 감독은 다른 직업이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작업,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직업군은 코치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라는 거에 대한 입장에서 그냥 서보는 게 필요하다. 그 입장이 돼보는 게. 그러니까 그 입장이 돼서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프로세스가 성립이 되고 나서 특히 이제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프로세스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가 된 다음에 거기에 가야지만 그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에서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선수로서 너무 이름이 대단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전에 그런 자리에 놓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선수로 잘 나갔다고 한들 그런 경험이 그 탑 레벨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거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뭐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거랑 피를로는 반대죠. 네,
뭐 데제르비 같은 경우가 딱 정석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단신은 끝났고 주로 할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주로 할 얘기는 프로시노네입니다. 프로시노네는 세리아에로 온 지 얼마 온 적이 몇 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소하시고 뭐 이딴 팀을 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이딴 팀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현재
일단 마침내 디프란체스코가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가.
그렇죠.
한때 네. 어, 가장 이탈리아에서 핫한 젊은 그 대체르비 이전에 디프란체스코가 있었네 아니 따였는데
네. 로마로 바르사
예,
때려졌고
그리고 계속 망했잖아요. 맞는 족족 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디프란체스코 얘기는 심지어
파비오 브로소가 팀을 굉장히 잘 맡았기 때문에 프로시노네를 거면서 이제 세리에 B 우승을 견인을 하면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어? 그로소같이 재능 있는 감독이 떠나고 어 망한 감독 디프란체스코 오는 거 망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예 잘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디프란체스코에게는 빌드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해보고 현재 성적이 3승 3무 2패 8위예요. 시즌 초반에 뭐 5경기 동안 무패였던 레체가 5경기 무패 이후에 요즘 안 좋아가지고 똑같이 그렇죠? 3승 3무 2패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승점이 같고요. 프로시노에는
제가 초반에 진짜 네. 뜨거웠는데 레체는 승킬러도 하면서
그렇죠. 레체는 승격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시노에는 승격팀 중에서는 지금 제일 성적이 좋습니다. 상대한 팀도 나폴리 로마에 패배를 했고요. 아탈란타 사소올로 베로나 등을 잡아내고 피오렌티나랑 무승부를 거두면서 초반 8경기 대진이 좋다보다는 오히려 안 좋다에 가까웠는데도 이 정도 성적을 내면서 아, 이게 뭐 대진빨도 아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지표가 있는 그런 돌풍의 팀이에요. 프로시노네에서 이승우 관심 있다고 찌라시인가 이렇게 채팅해서 제임성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뉴스가 있었죠. 하지만 어,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는 별개로 데려갈 이유가 매우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게 될 텐데
가깝습니다. 네. 왜냐면 공신력 높은 매체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어, 이 팀이 이제까지 밟아온 길을 제가 뭐 여덟 경기를 다 정리를 해봤지만 전부 다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저 뒤에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선수 마티아스 소울레를 중심으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강팀들에서 임대로 데려온 게 나름 재미로 보고 있는
네,
거죠.
데려온 선수들이 많고 그 중심에 이제 현재 소울레. 제일 존버고 있는 게 소울레인데
소울레가 각종 지표들에서 1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지금 약간 뭐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빅찬스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전 소울레 왜 보냈는지도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유벤투스에서?
유벤이에요.
잘했었잖아요.
알레그리는 윙백으로 윙백으로 쓸 거다. 이런 농담들을 유벤투스 팬들이 자주적으로 하는데 농담만이 아니고 실제로 윙백으로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어... 별로 쓸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키에사 윙백.
뭐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알레그리 전술에서는 톱 정도로밖에 못 쓰는데 세컨 톱이나 그 자리는 이미 나이가 더 많은 애들로 꽉 찼기 때문에 필요 없어 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에 남아 있는 동포진의 유망주가 일링 주니어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좀 더 이제 이런 창의성 위주 선수보다는 피지컬 위주의 선수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소울레가 더 보여준 게 많았는데 일링 주니어보다.
네. 그쵸.
그래서 사실 소울레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안 뺏기려고 대표팀 승선 얘기까지 또 나오고 막
승선을 그랬었잖아요. 했죠. 예, 그러니까 승선했죠. 소집까지는 했고 아마 네. 출장을 안 했을 네.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스칼로니 감독이 소울레를 비롯한 안 뺏기고 싶은 애들을 예. 보면 스칼로니 감독이 선발한 선수풀이 되게 많아요. 다 출전을 못했지만
아, 맞아요.
그게 이제 그때그때 안 뺏기고 싶은 애들을 왕창 불러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고 그만큼 이제 재능은 인정받는 그런 선수였고 어, 최근에 U20 월드컵도 다녀온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로 임대를 왔는데 임대 와서 초반에는 아예 못 뛰다가 데뷔전을 3라운드에 했는데 3라운드 우디네스 상대로 골대를 마치는 등의 활약으로 이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라운드 사소홀로 상대로 어, 팀이 4-2로 이겼는데 이게 역전승이었어요. 그것도 상대 공격수 피나몬티한테 두 골 내준 뒤에 네 골을 몰아쳐서 역전을 하는 승격팀으로서 흔치 않은 그런 굉장히 뒤심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경기에서 소울레가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합니다. 코너킥으로 왼발 코너킥으로 마치텔리의 발리골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코너킥을 머리로 넣은 게 아니고 펠티박스 좀 바깥쪽으로 아예 의도하고 빼줘서 발리로 때려넣는 예전에 뭐 스콜스 이런 선수들이 많이 했던 그쵸. 그런 류의 골을 했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 코너킥 주는 선수와 받아서 발리를 차는 선수 둘 다 킥력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소울레의 킥이 굉장히 이런 전술을 이제 의도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려줄 수 있을 정도의 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고 서울레는 이날 또 골대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골대만 7번 맞췄잖아요.
예, 골대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예.
그리고 얘가 이 골이 도움인데 현재까지 좀 부드네요.
부드는 있죠.
골대도 7번을 맞췄고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다시피 찬스 메이킹과 빅찬스 메이킹이 세리에 거의 최상위권이거든요. 1인가 2인가 그래요. 그런데 동료들이 못 받아 먹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6라운드에 피오렌티나와 1대1로 비겼는데 이날부터 소울레가 진짜로 완전 만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앞선 몇 경기를 통해서 일단 본인이 이 경기에 팀의 유일한 골을 넣었고요. 크로스가 굴절된 거를 침투하면서 헤딩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제 어시스트는 없는 그런 골을 넣었고 이날 한 골을 넣었고 이날 키패스 3개, 드리블을 10개 시도해서 7개 성공.
아 맞다. 드리블 성공률 네. 얘가 1위지.
예. 네. 태클을 5개 시도해서 3개 성공. 거둔에게 가로채기 기록도 있으면서 압박도 열심히 하고 수비감도 열심히 하고 개인 볼 그 캐리하는 능력과 파이널 패스를 넣는 능력, 득점 이제 다방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방에서 이제 좁은 활동 반경으로 스텝만 올리는 류의 선수가 아니고 굉장히 뒤쪽부터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고요. 7라운드엔 졌어요. 로마를 상대로 졌는데 이날 뭐 그렇게까지 주목을 안 받은 매치업이었지만 지금 소울레 중심으로 얘기하면 생각해보면 소울레도 왼발잡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포지션, 같은 비슷한 프로필의 대표팀 선배인 디발라와의 맞대결이었던 건데 결국은 디발라가 이겼다. 그래서 로마가 2대0으로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발라가 로마에 골 두 개를 다 어시스트를 했고 소울레는 키패스를 4개 했는데 유민 기자의 말대로 애들이 받아먹지를 못했다. 근데 이제 키패스를 애들이 못 받아먹었다 차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울레랑 디발라랑 드리블 성공이 3개로 똑같았어요. 근데 소울레는 8개 시도에서 3개 성공했고요. 디발라는 5개 시도에서 3개 성공했다. 이런 효율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력과 차이가 있었고 로마에는 펠레그리니와 루카쿠가 받아먹어줬지만 소울레의 패스는 받아먹어준 애가 없었다.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A매치 직전 열린 게 8라운드 베로나전이었는데 이날 하이라이트를 진짜 거하게 찍으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세에 완전히 방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A매치 대회를 맞았거든요. 이날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소울레가 일단 경기 초반에 왼발 프리킥을 받아서 찼는데 진짜 살짝 빗나가면서 킥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드리블로 왼쪽부터 중앙까지 파고들고 거기서 날카로운 왼발슛을 직접 때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골대기 했는데 이날 골대 두 번 맞췄어요. 골대를 드리블 후에 때린 거 하나, 패스를 받아서 때린 거 하나, 골대를 두 번 맞췄지만 그 밖에 공격 포인트를 역시 올렸다. 소울레의 스루 패스를 받은 공격수 쉐디라이슈 선방에 막히자 헤이니에르가 이걸 밀어넣어서 이날 팀의 선제골을 넣습니다. 헤이니에르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소울레 본인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공을 운반한 뒤에 왼쪽으로 오픈 패스를 해줬고 여기서 올라온 마르키체의 크로스를 다시 문전으로 뛰어든 소울레가 직접 머리를 마무리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전개부터 마무리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울레는 이제까지 헤딩골만 넣고 있고 이날 소울레의 경기 스탯은 슛 5개 그 중에 한 골, 그리고 골대 두 번 맞췄고 키패스 3개, 드리블 성공 4개 예, 다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왼발잡이, 좀 공격력이 있고 왼발킥이 좋고 드리블 능력이 있다 이러면 보통 제2의 메시다 뭐 요즘에는 뭐 메시보다 좀 낮은 그레이드면 제2의 디발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테지만 이 선수는 제2의 디마리아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수비 가담 능력이 좀 있고
네.
예. 그리고 덩치가 키가 좀 커요. 메시 디발라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그 키를 등딱에 약간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등지고 받았을 때 등딱을 하고 또 이제 드리블을 하다가도 수비가 덤볐을 때 몸을 좀 어깨를 넣으면서 지키는 그런 몸을 쓰는 능력을 좀 보여주는 덩치가 약간은 있는 선수입니다. 드리블을 좀 높은 무게 중심으로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몸을 이제 상대 선수와 공 사이에 넣으면서 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류의 선수고요. 이제 왼발 편향이 확실하게 있고 다양한 테크닉을 많이 시도합니다. 탈압박 할 때 보면은 뭐 이런 유망주들이 많이 특히 이탈리아에서 많이 하는 뭐 공이 좀 투박하게 왔는데 상대의 압박의 숲 사이에서 리프팅으로 이렇게 이리저리하면서 네. 빠져나간 다음 패스라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넘맥으로 한 번에 나간다거나 이런 다양한 탈압박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선수고요. 디마리아 얘기가 나오는 선수답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대각선으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하는 플레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3개 올린 세레 선수 중에서는 얘가 최연소다. 벨레스, 아르헨티나 팀 벨레스 유소년이었는데 17살 때 이적료 없이 유소년으로서 넘어왔고요. 01-02 시즌에 유벤투스 유소년팀 넥스트젠이라고 하는데 넥스트젠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 시즌에 바로 1군 교체 출장을 했고 지난 시즌에 챔스 데뷔도 하고 1군에서 조금 더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레그리는 일단 유망주 땅에 쓸 생각이 없었다. 네. 난 나이 많은 애들로 더블 스쿼드를 채울 수 있다면 유망주는 다 보내.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즌 유베에서 선수 영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유망주도 많이 썼죠.
많이 썼고 성과가 네. 있었죠. 네. 니콜로 파졸리가 영플레이어상 물론 역대 영플레이어상 중에 제일 활약성이 좀 저조했지만
소박했죠.
아무튼 탔고 얘랑 미레티가 둘 다 이제 테크닉도 좀 있으면서 알레그리가 원하는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둘 다 소화해주면서
사실 파졸리 같은 거는 조금 말이 있었죠.
그렇죠. 예. 이 둘이 아무튼 팀 내에서 두각을 좀 나타냈고 알레그리 축구에 맞았어요. 둘 다 잔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지 두각을 나타낸 건 아니었던 일링 주니어도 팀에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노와 임대를 통해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중미 니콜로 로벨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다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나 방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게다가 이제 알레그리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유망선을 안 하다 예. 보니까 많이 보냈어요.
저기서 이제 유벤투스는 운명의 파국으로 시작게 되는 거죠.
어떤 파국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파졸리 남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로벨라는 완전 이적 보내고
라치오로 뭐 예, 임대 후 완전 이적 형식으로. 예.
근데 포그바는 도핑 걸려고.
아 포그바? 예.
예, 그 파졸리도 승부의 그거가 그 불법 토토로 해가지고.
아 예, 최신 뉴스가 있습니다.
예, 3년 네. 뭐 징계를 먹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뉴스가 예, 저희 방송 한 시점에 있어요.
예, 예. 불법. 그걸 베팅을 한 거여가지고 그가 베팅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원래 베팅 자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선수가 네. 그것 때문에 아이반 토니도 그렇게 되고 그쵸. 그랬던 거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걔는 자기가 뛰는 경기는 다 승리, 자기가 뛰지 않는 경기 다 패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승부조작은 아니다.
예, 승부조작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런 건데
순수한 중독자.
예, 순수한 그걸 그리고 이제 하브리그 시절에 그랬던 예. 거였는데
동기부여로 삼는 거.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순수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이 그 10개월인가? 아니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아무튼 10개월일 거야. 10개월 징계를 받은 건데. 근데 이제 얘는 일단 배팅한 거부터가 문제인데 불법 배팅을 했다라고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채팅에
있죠.
부버지 잔호, 부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거 올라오니까는 힘을 내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닙니까?
저 보지도 않은데요.
예, 아무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는 그 적체되어 있는 유망주들을 아무튼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하위권 팀이나 하브리그 림들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시노네가 적극적으로 네. 3종 세트를 데려왔어요. 그렇죠. 이미 터지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윙어 겸 공미 소울레를 데려왔고 중미로 엔소 바레네체아라는 애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도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공격수 까이오 조르지, 이 브라질의 유망주 데려왔는데 까이오 조르지는 뭐 데뷔를 못하고 있어요. 아예. 예. 이 3종 세트 중에서 두 명은 주전으로 뛰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로벨라는 이제 라치오로 보냈고요. 프로시노네 입장에서 보면 라치오 아니 유벤투스 3종 세트뿐 아니라 1군에 임대로 데려온 선수가 10명이나 됩니다. 베스트 11으로 뛰는 애만 봐도 골키퍼 투라티가 사소울로에서 온 임대생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소울레랑 투라티 이 둘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호성적이에요?
예.
그렇죠. 투라티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미에 바레네체아가 있고 공격수 나폴리에서 임대온 쉐디라가 예. 있는데 그렇죠. 이 쉐디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주 어린 유망주는 아니고 파리? 그러니까 나폴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리에서 잘하니까 네. 네. 나폴리가 이번 시즌 사고 어차피 쓸 거 아닌데 바로 보냈어요. 임대로 터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무튼 여기서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닥주전은 아니지만 레알에서 임대온 헤이니에르 그 아탈란타에서 임대온 칼렙 오콜리 등도 좀 뛰고 칼렙 오콜리는 꽤 뛰었고 헤이니에르는 아까 말씀드린 8라운드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헤이니에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새 잊혀져가는 그런 이름이 돼버렸는데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올 때 당시 레알 겨울 이적 시장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브라질 선수들을 연달아 터뜨리고 자신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헤이니에르도 경쟁이 붙으니까 3천만 유로를 질러가지고 브라질에서 다이렉트로 데려왔는데 그래서 임대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가 그 즈음에 레알 선수 임대로 재미를 봤었죠. 하킴이.
그렇죠.
그래서 얘도 데려와 봤는데 헤이니에르는 도르트문트에서 2년 동안 한 게 없는 수준으로.
예. 예. 제가 그때 헤이니를 실수라고 했죠. 그때 왜냐하면 소시에다드랑 레버쿠젠 양쪽에서 임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특히 레버쿠젠을 보내고 싶었대요.
까르발.
예, 까르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레버쿠젠을 보내고 싶었는데 선수 본인이 도르트문트를 가고 싶다라고 고집을 해가지고 도르트문트 그때 자리 없었거든요. 헤이니엘한테. 네, 본인이 부득부득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본인의 실력을 너무 높게 보지 않았나. 헤이니엘가 좀 공미 쪽의 포지션의 선수인데 도르트문트는 네, 자체 유망주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자체 유망주랑 임대원 유망주 중에서 조금이라도 잘하면 자체 유망주 쓰지. 게다가 헤이니엘은 못했고 그래서 도르트문트에서 2년 임대 동안 한 골밖에 못 넣었고요. 그 뒤에 지로나로 임대를 갔는데 지난 1년 동안 또 한 골 넣습니다. 그런데 프로시노네에서는 아직 한 건 없어요. 하지만 딱 한 경기 나왔거든요. 선발로 한 경기 한 골이니까 뭐 이게 원래 한 번 혈이 뚫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기대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능력이 그리고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선수가 제가 경기를 거의 안 봤는데 프로시노네 경기 보니까는 그렇게 아주 섬세하고 이런 선수는 아니더라고요. 좀 이렇게 오히려 좀 돌진할 때 기세가 좀 있고
네.
공미 자리에 있다가 파고들면서 골을 넣을 수 있고 그런 쪽?
그 약간 네. 그 브라질 선수 중에 그 유형 있잖아요. 공 가지고 엄청 전진성 강하고 비집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라인이 정렬돼서 그 라인 사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약간 그런 유형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또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유망주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게 프로시노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헤이니에르 사진을 제가 넘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에우세비오 디프란체스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저 헤이니에르 찐 사진 이후에 굉장히 오랜 꽤 많은 라운드 동안 안 쓰다가 8라운드에 쓴 거 보면 그동안
살 좀
예, 그런 게 아닌가 준비가 안 됐다는 애들 준비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나이가 갑자기 확 들어 보이는데요.
디프란체스코요?
아니요.
아, 헤이니에르요?
디프란체스코 뭐 좀 살 찐 것 빼면
이거는 로마 시절입니다. 그리고 네. 디프란체스코는 아까 얘기했던 그 디프란체스코 얘기를 해보면 디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감독으로서 우리는 더 친숙한데 선수 시절에는
그렇죠.
그 프란체스코 또띠랑 비슷한 세대에 뛰었던 네. 미드필더 로마의 건실한 뭐 열심히 뛰는 미드필더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나름 그래도 전설이죠.
네. 미드필더로. 왜냐하면
감독으로 망해서 그렇지.
그 로마에서 뛴 경력도 길고 우승 시즌 멤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선수고 다시 말하면 진데넥 제만에게 사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 시기에 제만이 많이 뛰고 말 잘 듣는 공 잘 차는 것보다도 많이 뛰고 자기가 가라는 데 가는 그런 전술 소화 능력이 있는 미드필더를 좋아하는데 당시 디프란체스코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만에게 배운 어떤 공격 축구 이탈리아에 넘는 공격 축구 신봉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소올로에서 감독으로서 처음 주목을 받는데 그 점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를 비해 선배격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망주들을 좀 키우는 역량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친정팀 로마로 가서 잘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챔스 8강에서의 바르셀로나 상대에 굉장히 극적인 역전승이 있었죠. 하지만 그 뒤로 내리막을 탑니다. 로마에서 잘 안 돼가지고 나온 뒤에 로마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뭐 고점이 저점과 둘 다 있으니까 다음 팀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삼프도리아, 칼리아리, 베로나 세 팀을 맡았는데 3연봉. 예, 그 아무도 당하지 않는다. 홍준호 빼고는 아무도 당하지 않는다는 3연봉을 당하고 말았고요. 게다가 칼리아리는 그나마 시즌 후반기 경질이었는데 삼프도리아랑 베로나는 극초반 경질을 당했어요. 삼프도리아 때는 10월에 경질됐고 베로나 때는 9월, 3경기 3패 경질됐어요. 진짜 완전 망했구나. 이 감독으로서 재기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프로시노네의 현재 상황이랑 맞는 감독이긴 하다. 왜냐하면 사소올로 때 좋은 얘기 들었던 이유가
예.
젊은 선수들에게 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좀 걔네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주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록 자체 유망주 아니고 임재생 위주지만 젊은 선수가 굉장히 많은 프로시노네의 상황과는 좀 맞는 그런 감독이고 그래서 자체 유망주든 임대해온 애들이든 좀 터트린다면 성적 이상의 평가를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은 보이는 초반 모습입니다. 프로시노네는 임대해온 애들 뿐 아니라 이 감독 성향에 맞게 자체 선수들도 2부부터 굉장히 오래 뛰어온 선수들보다는 유망주들을 적극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백 앙토니 오연우 가봉 대표로 이미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라이트백이고 22세인데 전경기 풀타임을 뛰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 잡은 일라리오 몬테리시라는 친구도 22살이고 전반적으로 임대생과 자체 어린애들 섞어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디프란체스코랑 맞는 그런 팀입니다. 좀 젊은 돌풍 같은 게 좀 기대되는 팀이고 달리 말하면 언젠가 한번 모멘텀이 꺾이면 완전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그건 이제 미래 얘기고 8라운드까지는 그런 모습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솔로 전에 환상적인 데뷔골을 넣은 유벤투스 가티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가티 얘기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다뤘었어요. 네. 가티는 이탈리아 대표까지 성장을 했고 유벤투스에 오기 전에 그게 유명하죠. 막노동을 하면서 축구를 했던 걸로. 네. 네. 그 한국 나이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나이 때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진짜로 낮에는 벽돌 날르는 거, 공사장 이런 생 막일을 하고 저녁에만 공을 차는 5분가 그런 선수였는데 그때는 그 오브 레벨에서는 공을 굉장히 잘 찬 편이었기 때문에 공미였대요. 근데 이 선수 키가 한 190 된단 말이에요. 190이 공미로 뛰고 있으면 낭비잖아요. 오브에서나 공을 제일 잘 차내지.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옮기고 빠르게 스텝업을 해서 유벤투스 선수까지 되고 이탈리아 대표가 된 그런 드라마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얘기까지 해봤고요. 현재 생방송 시간이 11시 50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술술 가네요. 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드리고, 질문 중에서 뭐, 이승구, 백승호, 헤이링크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저거는,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폴리티비에 있는 다른 영상, 그, 서호정 기자가 와서, 나와서, 아시안 게임 뛴 선수들 해외 이적서를 쫙 높여주는 거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나가고 싶어 하는 게 큰 거죠?
네, 뭐, 본인이 인터뷰에서 많이 내비쳤어요. 예. 병역 문제 잘 해결되면, 한번 나가고 싶다. 그
브라질전에 대패했을 때 굉장히 많은 걸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나가고 싶은 팀들을 구하고 있는 입장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본인이 약간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인터뷰에서 다름슈타트, 본인이 뛰었던 독일 팀 다름슈타트와랑은 지금도 늘 소통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팀들을 물색을 해보고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승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뜬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K리그 이번 시즌 끝난 뒤에 뭐 에이전트가 잘 영업을 해서 잘 이제 영입 제안서를 갖고 오면 갈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저는 뭐 이승우 선수에 대해 첨언을 하면 이승우 선수가 지금 중미로 포지션 바꾸고 네. 공격 상승성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뭐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수비 위치 선정이나
그게 문제예요.
수비치의 조직을 잡을 때에 팀에 복무하는 그런 성실성이 조금 아직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게 K리그에선 괜찮거든요. 유럽에서 그가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결국 공미로서는 성공하는데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메짤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유럽에서 메짤라로 뛸 수 있냐인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는 아직 더 보여줘야 돼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저 솔직히 이승우 선수가 포지션을 내려서 뛰면서 본인의 공격 상승성은 올라갔지만 이승우 선수가 그렇게 뛰면서 수원FC가 성적이 올라간 날을 보셔야 되는데 수비에서 네. 넣는 만큼 좀 안 좋은 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도 아직 더 성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회차 방송 일정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보통 수요일 저녁 9시에 이번 주처럼 하고 있고요. 별다른 이제 변수가 있어서 결방을 하거나 요일을 옮기게 되면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더 하실 얘기 없죠? 11시 50분인데 없겠지. 없죠? 네,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